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제 우리 김종석 목사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김종석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베드로 목사님께서 그 베드로 선교하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오늘 그 힘찬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그 UN에서 뭐 그런 그 리포트가 나왔죠. 뭐 청년들의 나이를 이제는 하도 그 사람들이 젊게 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그 나이를 아마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그 해마다 먹는 건 나이에 그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0.8인가요? 아마 그렇게 그 더에 곱하면 이제 그게 정말 진짜 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이 60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한 48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아마 그 말씀이 그 얘기가 우리 베드로 선교회 모든 분들께 아마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 사정은 잘 모르지만. 베드로 선교회가 이 교회를 지탱하는 아마 기둥으로서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저녁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그런 그 아주 의미가 있는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풍산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저녁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베드로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시간, 또 헌신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주위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인 동산교회 장로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 커네티컷인데 저의 사무실은 그 와이플랜즈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재단이 2년 전에 이제 뉴저지에서 와이플랜즈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후에 그 가끔씩 그 주위에 살고 계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주위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로부터 이 동산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또 이런 그 모범주인 교회가 그 가까이 있어서 한번 좀 그 예배에 기회가 있으면 제 와이프하고 좀 참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결과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돌리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런 그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된 것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시죠. 저는 작년 그 1월달 2016년이죠. 그 1월에 그 마일로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그 혈액암 제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7월 말에 제가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년 넘게 지금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아는 교우님들, 또 저희 친구, 동역자들, 또 친구들, 저의 가족들,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께 들으니까 이 교회도 또 저를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골수 이식, 그, 운동에 동참을 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꼭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골수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완쾌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목사님 만나 뵀는데 한 설교를 뭐 40분, 50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너무 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준비하시라고 그러시면서 저를 목사님 사무실에다 놔두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아마 그 40분, 50분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 글쎄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그 통계를 좀 보면 사실 3분마다 한 사람씩 그 혈액암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6명이 그 혈액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그 14,000명이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10명 중에 6사람은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골수 기증자를 찾지를 못해서 이제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지를 못합니다. 미국에는 한 약 8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그 600만 명이 이제 그 골수 기증 그 은행이죠.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시간에 6명씩 죽는다고 하는 숫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빨리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매일 3일마다 한 번씩 그 하늘에서 지금은 뭐 옛날에는 우리 747 비행기가 제일 컸죠. 요새는 뭐 380이 나와서 더 큰 비행기가 있지만 그 747 비행기가 매일 3일마다 한 번씩 하늘에서 폭파가 돼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3일에 한 번씩 그 747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돼서 죽는 그러한 그 숫자와 같습니다. 저는 골수암 그 판정을 받고 그 혈액암 판정을 받고 가장 시급했던 게 이제 골수 기증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근데 이제 그, 뭐 다 그래, 모든, 많은 암들이 그렇지만, 특히 그 혈액암의 그 특징은 굉장히 빨리 그 증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2, 3개월 전에 괜찮았던 사람이 판정을 받고 2, 3개월 후에는 뭐 전혀 정말 그 상상치 못할 그런 그 아주 정말 최악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곤 하는 것이 이 골수, 혈액암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다행히 이제 네 분을 그 매칭이 되는 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뭐 연락이 안 됐고, 이제 한 분은 연락이 됐는데 그분은 골수 기증하는 것을 거부를 하셨어요. 그 시간은 계속 가고, 또 저의 가족들을 그 검사를 해봤더니 저하고 매칭이 되는 그 가족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 아들이 그 저와 그 반, 그 뭐 half matching이라고 해서 이제 그 half match라고 하는데 그 반 매치가 돼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들은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나와 들어가서 이제 골수 검사하고 이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저의 그 골수 기증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한국에서 그 제게 골수를 기증하신 그 분은 저와 아주 100% 매치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골수로 그 수술을 받고 이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이 골수은행의 그 policy는 받는 사람도 그렇고 골수는 주는 사람도 누가 내 골수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골수를 줬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너무 상업화돼서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이제 그 골수를 뭐 살고 파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비밀로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좀 사람답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그분 중에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았으면 좀 그 가서 고마움을 그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이 원하는 거는 꼭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제가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또 그분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 골수의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좀 운동들이 벌어나면 이루어지면 이게 보람이 있고 또 그분들 기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들과 함께 우리 이제 지금 시작은 우리 연합 감리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골수 기증 운동을 이제 저희가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골수 기증은 피를 기부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48살까지만 이제 그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골수 기증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실 누구나 다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그 사실들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 골수 인식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또 그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그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해들을 우리가 좀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골수기증 그 운동을 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에 한 분이 그 매칭되는 그런 그 골수를 가지신 분이 계셔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600만 명의 골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꼭 한 분의 골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수를 기증할 때, 사람들이 골수를 기증할 때 지금 당장 그 골수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골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맨하탄에 있는 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요. 또 퇴원을 해서는 이제 뭐 일주일에 4일씩, 그리고 일주일에 3일, 또 일주일에 뭐 2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저의 병원 치료는 그 에이프리시스라고 해서 제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이제 어떤 큰 기계에다가 이제 이렇게 걸러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또 제 몸 속에 그 피를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러한 그 치료였습니다. 한번 하면 한 뭐 한 3시간 반, 이제 4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그런 치료인데요. 제 건강이 계속 좋아져서 지난 7월 초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번 달에 완전히 그 병원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약으로만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10월 초에 제 그 의사를 이제 만나는데 병원 치료를 위해서 제 몸속에 그 튜브 들어가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그 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참 그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술 후 처음 3주는 정말 저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2주간 그 아이솔레이션 룸이라고 해서 간호사와 의사 외에는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키모 그 약 기운 때문에 제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팔, 다리도 쓰지 못했고 또 간호사의 도움 없이는 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골수 이식 수술은 그 자기 몸속에 있는 골수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의 골수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그 골수가 이제 내 몸속에서 자라게 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의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는데 제 몸속에 들어간 그 새 골수들이 잘 자라서 자리를 잡고 정상적으로 정말 그 기능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뭐 의사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육적인 고통과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 외부와 그 차단된 그 병실에서의 삶,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을, 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드렸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위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잠깐 아침에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날을 보이리라 이제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한 번의 그 느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제 마음을 울리는 정말 계속적인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그 느낌이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제가 잠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아마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큰 일이 난 줄 알고 간호사가 의사들도 부르고 뭐 병원 소셜워커도 달려오고 또 병원의 채플린도 달려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가 너에게 새날을 보이리라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 하루의 고통이 천년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새 생명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베드로 선교회는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진 선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12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뼈의 골짜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나옵니다. 한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는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죽음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앞날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있겠느냐? 이 죽은 뼈들이 내가 창조하는 새날과 새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는 그 죽었던 뼈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후에는 큰 군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쓸모 없었던 뼈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앞날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절망을 떨쳐버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 우리들의 경험은 사실 우리들이 각자의 삶이 골짜기가 되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경험들도 하지만 사실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삭막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학교 3학년이고 그 시카고 근처 그 에븐스턴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이제 그런 그 친구인데 제 아들이 대학을 들어간 후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혹시 다니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그 스탑을 당하면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또 부당하게 스탑을 당했더라도 경찰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해 줍니다. 물론 노파심이지만 혹시라도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걱정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공부를 잘해도 경찰 눈에 보기에는 그냥 동양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동양인이기 때문에 겪는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정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편안한 세상만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일 줄 아는데요. 우리들이 아는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그 지옥과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그 신앙 좋은 장로님이 그 지옥 구경을 이제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서로에게 으르렁대면서 굶어 죽어갈 듯한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밥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음식을 먹을 때 다들 아주 그 긴 젓갈, 그 찹스틱이죠. 그 젓갈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긴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열심히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긴 젓갈로 음식들을 집어 들었는데 문제는 그 젓갈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그 음식을 집어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먹으려고 싸움질하면서 젓갈로 음식을 집었지만은 그러나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바닥에 이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사람들은 얼굴에 핏기가 없고 그 뼈만 앙상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이제 천국으로 또 데려가셔서 천국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정말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서로 웃고 또 서로 화목하는 그런 그 정말 기분을,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시간에 가서 이제 대서 가보니까 그 천국 사람들도 지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긴 젓갈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모습이 지옥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천국 사람들은 그 긴 젓갈로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젓갈로 서로가 서로를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그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희생의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적은 그 수술을 이제 해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그 골수 그 이식을 위해서 이제 제 몸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튜브 두 개를 이제 집어넣는 그러한 그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테이블에 이렇게 누웠는데 정말 천장에 보니까 그 TV에서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이 뭐 불이 반짝반짝한 그런 그 등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 수술실 안에서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 말을 그 이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간호사 한 분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 간호사께서 제게 그 한국 사람이냐고 정말 그 perfect Korean으로 저한테 그 물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호사의 모습으로 아, 제게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그 평안함과 위로였습니다. 그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종료 주간에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성전을 이제 청소를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이제 내어 쫓으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 그 성전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의 채용을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순간순간마다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그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종교관과 지식이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고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 독선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한 순간을 산다 할지라도 거룩한 행실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는 그러한 변화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에 순간순간마다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University of California의 그 한 교수님이 계신데 베리 카우프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 팀이 다음과 같은 그 연구 발표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상태와 마음가짐이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카프맨 박사팀은 394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97명씩 이제 반반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의학적인 치료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의학적인 치료와 동시에 정신적인 치료, 그 상담사들을 붙여주어서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환자들이 그 건강 회복들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의학적인 치료만 받았던 첫 번째 그룹보다 정신적인 치료도 같이 했던 두 번째 그룹의 환자들이 한 68%, 거의 뭐 70%죠. 더 빨리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연구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영은 우리 인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를 행복하게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참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날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후 그 첫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그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날이 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새 하늘과 하나님의 새 땅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갖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선교회는 어떤 모습의 선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들어 써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교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바쁜 삶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선별해 주셔서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또 저희들이 숨쉬고 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재단과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